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오늘 새벽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첫 교신도 성공한 가운데 일단 군은 내후년까지 4대의 정찰위성을 더 쏘아올려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눈과 같은 존재로 앞으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도발 움직임을 탐지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영재 기자입니다.
4, 3, 2, 1. 발사체가 화염과 하얀 증기를 뿜으며 하늘로 오릅니다. 머리엔 태극 마크가 선명합니다. 우리 군이 처음으로 만든 정찰 위성 1호기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 19분 미국 캘리포니아 발사기지에서 스페이스X 펠컨 9 발사체에 실려 우주로 향했습니다.
Falcon 9 has successfully lifted off from Vandenberg Space Force Base.
이륙 2분 22초 뒤 1단 추진체가 분리됩니다. 이어 2단 추진체와 위성 보호 덮개인 페어링까지 분리해냅니다. 정찰 위성은 정상 궤도에 안착했고 1시간 18분 만에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한국형 3축 체계에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이자 독자적 우주 감시 정찰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정찰 위성은 고도 400에서 600km에서 지구를 도는 저궤도 위성입니다. 전자광학 카메라, 적외선 촬영 장비를 달고 하루 여러 차례 원하는 지역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지상 30cm 크기의 물체도 가려낼 수 있습니다. 정찰위성 1호기는 앞으로 6개월 동안의 시험평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전력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은 2025년까지 날씨에 상관없이 북한을 관측할 수 있는 고성능 영상 레이더가 탑재된 정찰위성 넉 대를 추가 발사할 예정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우리 군이 첫 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쏘아올린 날, 북한은 지난달 쏜 자신들의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불능화한다면 미국의 정찰위성 역시 제거해버릴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남북이 약 열흘 간격으로 군사정찰위성을 우주에 띄우면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 사이 본격적인 정찰 전쟁도 시작됐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북한은 오늘 지난달 21일 발사한 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주권 영역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국방성 대변인 명의 담화를 통해 미국이 주권 국가의 합법적인 영역권을 침범하려 든다면 미국의 정찰위성을 제거할 수도 있다며 위협했습니다. 최근 미 우주군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북한 위성의 전 우주 영역 활용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자 맞불을 놓은 겁니다. 북한이 쏜 정찰위성의 구체적인 성능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지만 군사 목적의 위성을 운용하게 된 것만으로도 이전과는 다른 정보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전력의 배치나 아니면은 대략적인 시설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조차 확인이 안 되던 게 지금까지의 북한이었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군용위성 수준의 아주 고성능의 위성이 아니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굉장히 폭이 넓어지거든요.
하지만 우리 군은 북한의 위성과는 성능을 비교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정찰위성의 해상도가 지상 3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인 반면 북한 정찰위성은 3m급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자적인 정찰위성을 확보하면서 이제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이를 감지해 무력화하는 킬체인도 더욱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게 군 당국의 평가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잠시 멈췄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어제부터 다시 시작되면서 이틀 사이 8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구호 물품이 들어가는 통로도 다시 막히면서 가자지구 민간인들의 고통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캄캄한 밤하늘 사이로 미사일이 쉴 새 없이 날아듭니다. 전쟁이 다시 시작된 지 하루 만에 이스라엘은 피난민이 모여있는 남부 칸 유니스를 비롯해 이집트 접경지 라파 등 가자지구 일대 400곳을 공격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번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땅에서 최소 240명이 숨지고 54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구호 물품을 전달할 통로도 다시 막혔습니다. 유엔은 지구상의 지옥이 가자지구로 돌아왔다고 비판하며 인도주의적 휴전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130여 명으로 추정되는 인질을 더 풀어주지 않은 탓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스라엘이 하마스 제거를 목표로 전쟁을 끝낸 뒤 가자지구에 비무장지대를 만들려 한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이 계획은 사실상 팔레스타인 영토를 축소하는 일이어서 국제사회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애틀랜타 이스라엘 영사관 앞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자가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교전을 재개하면서 희생자가 잇따르자 미국에선 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팔레스타인 국기 옆에 온몸이 검게 그을린 한 여성이 누워 있습니다. 애틀랜타에 위치한 이스라엘 영사관 앞에서 팔레스타인 지지자인 여성이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이 여성은 전신에 큰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여성을 말리던 경비원도 손목과 다리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휘발유가 발견됐고 테러와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information that is readily available for us, this was likely an extreme act of political protest that occurred here today.
분신한 여성의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주미 남동부 이스라엘 총영사는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을 향한 증오가 이렇게 끔찍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라며 애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교전을 재개하면서 희생자가 급증하자 미국에서 다시 휴전을 촉구하는 시위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선 팔레스타인 전통복장인 카피에를 두른 100여 명이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End the siege now.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에 이스라엘의 자금 지원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캄보디아 부동산에 투자하면 떼돈을 번다고 속인 사기 조직 부총 체계 오늘 아침 인천국제공항으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한국의 노년층 여성들에게 캄보디아 고급 주택이 강남 아파트처럼 오를 거라며 92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부동산 사기 조직이 만든 홍보 영상입니다. 캄보디아를 지나는 메콩강을 한강의 기적에 빗대고 서울 강남의 부동산 신화가 캄보디아에서 펼쳐질 거라고 설명합니다. 이들은 약 51만 제곱미터, 축구장 71개 규모 부지에 2,700세대가 넘는 고급 주택을 짓는다고 홍보했습니다. 임대 수익률은 10%가 넘고 양도세와 상속세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30명이 넘는 일당은 한국과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주로 60대 이상 여성들이 모이는 지방의 미용실 등에 찾아가 방문 판매식으로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피해자 1,230명에게서 92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습니다. 총책과 공범들 대부분은 지난 6월 붙잡혔지만 캄보디아 현지 사무실을 관리하던 총책의 친동생 A씨는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A씨를 추적했습니다. A씨는 신장 투석을 위해 주기적으로 찾은 현지 병원에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어제 병원에 방문한 A씨는 치료를 마치고 나오면서 잠복한 한국 경찰에 체포됐고 오늘 아침 인천국제공항으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사퇴한 뒤 대통령실은 곧바로 후임 인선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주 이뤄진 참모진 개편에 이어 다음 주에는 중폭 이상의 개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후임 방송통신위원장 인선에 최대한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이상인 직무대행만 남은 1인 방통위원회의 업무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문제와 지상파 제허가 업무 등 방통위의 산적한 주요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새 방통위원장을 하루라도 빨리 지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후임 방통위원장 후보로는 이상인 현 방통위 부위원장과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원이거나 방송통신 관련 사업 종사자는 지원이 안 되는 등 자격 요건도 까다로워 후보자 찾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인사청문회 역시 변수입니다. 야당의 거센 반발 때문입니다.
제2, 제3의 이동관 모두 탄핵시키겠습니다. 제대로 된 방통위원장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다음 주 중 총선 출마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 안팎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도 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달 30일 이관석 국정기획수석을 정책실장에 임명하는 등 참모진을 개편한 데 이어 내각도 쇄신에 나서는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떠나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며 개각을 예고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등을 털어내고 연이은 인적 쇄신으로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어제까지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지면서 정작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오늘까지인데 결국 3년 연속 예산안 지각 처리란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강희한 기자입니다.
여야는 지난달 27일부터 국회 예결특위 소소위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세부 증감액을 놓고 비공개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소위에는 서삼석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송원석 강훈식 의원, 그리고 기재부 2차관과 예산실장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날 탄핵을 두고 벌인 극한 대치 속에 예산안 협상도 멈춰섰고 결국 오늘까지인 법정 처리 시한도 넘기게 됐습니다. 여야는 대통령실과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연구개발 R&D 예산, 지역화폐와 새만금 예산 등 곳곳에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한 국회 예결위원은 JTBC에 처리 시점이 기한 없이 미뤄졌다며 12월 말까지 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국회는 2021년부터 3년 연속 예산안 지각 처리란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남탄만 했습니다.
나라 살림인 예산안 합의도 못한 채 탄핵안 처리에만 혈안인 모습,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부가 무관심하면 여당이라도 민생을 챙겨 하는데 국민의힘 역시 민생 예산은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올해 정기국회 종료일은 오는 9일로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영입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 교수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다음 주 이수정 교수를 포함해 영입인재 5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만든 배터리가 들어간 경우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인데 문제는 중국 회사와 힘을 합쳐 공장을 세운 우리 배터리 기업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부도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정희훈 기자입니다.
미국이 2년 뒤부터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이른바 외국 우려 국가에서 만든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외적으로 중국 밖에 설립되는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합작 회사일 경우 중국 기업 지분이 25% 미만이면 보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미국에서 생산되거나 조립된 전기차 한 대당 최대 1천만 원의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과 합작사를 설립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일단 큰 영향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합작사에서 만드는 물량이 중국 내에서만 소화되는 곳도 있고 북미 공급 물량이 예정돼 있는 합작 법인은 지분 비율을 보조금 기준에 맞춰 조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업계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극 화물질을 만들 때 쓰는 중간재가 있는데 중국 의존도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없으면 안 돌아가요.
정부도 오늘 이와 관련해 민관 합동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핵심 광물결 공급망을 긴급 점검하고 기업들의 공급선 다변화와 광물 노력 확보 노력을 적극 지원하도록.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흑연을 쓰지 않는 리튬 메탈 배터리 등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정희윤입니다.
1년 전 오늘 서울 강남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이동원 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당시 법적,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운전자는 며칠 전 항소심에서 5년형을 받았습니다. 사망사고가 있었던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떨까요? 최주유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지난해 이 초등학교 후문에서 길을 건너던 9살 이동원 군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제 학교 앞에는 이렇게 차가 지나가면 알려주는 전광판도 생겼고 차와 사람으로 뒤엉키던 좁은 골목은 일방 통행을 할 수 있게 바뀌어 인도와 안전 펜스도 생겼습니다.
늦었지만 12억 원을 들여 안전한 공간으로 만든 겁니다. 다른 곳은 어떤지 가봤습니다.
4년 전 두 차례 사고가 나고 어린이 한 명이 숨졌던 곳입니다. 이제 안전 펜스가 있고 좌우를 살피라는 표시도 눈에 띕니다. 이 길을 따라서 학교로 가보겠습니다.
공사장 가림막 옆에 차들이 여러 대 서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차를 세우면 안 됩니다. 어린이와 운전자가 서로 잘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는 보호구역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저쪽 앞에는 표시를 해놨는데 이쪽에는 안 해놓은
이런 차들이 학교 후문까지 늘어서 있습니다. 2년 전 사망사고가 난 초등학교 앞에도 차량이 비상등을 켜놓고 서 있습니다.
아 원래 여기 차대가 안 되는 거 알고
학교 시간 2시간 반 동안 주변을 지켜봤습니다. 15대가 불법 주정차를 했습니다.
차가 동진해서 아이들이 참 안 좋은 일도 많이 겪었으니까 그래서 한 게 더 도로 확장인데 저것만 하는 게 아니라 펜스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동차에게 자리를 내준 학생들은 불안합니다.
언제 여기서 친구랑 가다가 친구가 차 교회 가는데 차에 치일 뻔한 거예요. 차가 친구에 못 가서.
이동원 군의 사고 후 1년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 3명의 어린이가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JTBC 최지우입니다.
한때 프로축구의 명가라 불리던 수원 삼성이 꼴찌를 기록하며 다음 시즌 2부 리그로 강등됐습니다. 그동안 리그 우승을 4번이나 한 강팀인데 창단 이후 처음으로 강등이란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경기가 끝나자 수원 선수들은 그라운드에 주저앉고 맙니다. 그 모습을 보는 팬들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 꼴찌 수원은 오늘 강원을 이기면 1부 리그 잔류를 기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2만 명 넘는 팬들도 추운 날씨에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전반 위협적인 공격은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고 후반 교체 투입된 뮬리치와 김주찬이 잇따라 때린 슈팅은 골대를 향하지 못했습니다. 다급해진 선수들은 상대와 거친 신경전을 벌였지만 결과를 바꾸진 못했습니다. 1995년 창단한 수원 삼성은 K리그 우승 4번, FA컵 우승 5번을 차지한 축구 명가입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이어진 하락세에다 에이스 오현규가 셀틱으로 이적하면서 올 시즌 최악의 부진을 기록했습니다. 시즌 막판 라이벌 팀들을 잇따라 꺾으며 선전했지만 창단 후 첫 강등이라는 수모를 막진 못했습니다. 반면 같은 수원을 연고지로 하는 수원FC는 1대1로 비겨 11위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수원FC와 강원은 이후 K리그2 팀을 상대로 치르는 승강 플레이오프 결과에 따라 1부 리그 잔류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엄마도 하나의 장르다. 오늘 모신 분의 말씀인데요. 엄마 장르의 권위자 김혜숙 배우님을 뉴스룸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으실 때 너무 소녀같이 웃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작품 속에서만 뵀다가 이렇게 뉴스 인터뷰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김혜숙 배우님 하면 국민엄마라는 네. 수식어가 계속 따라 붙잖아요. 엄마 역할을 할 때 더 많은 사명감을 느끼신다라고 하신 거 봤어요.
네. 어떻게 보면 엄마라는 단어가 가장 가까우면서도 그 안에는 엄청난 게 들어있는 서사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작품이나 뭐 어디서 표현되는 거는 거의 좀 비슷비슷한 게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절대 전작에서 제가 보였던 그런 모습은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저의 좀 연기의 소신이라 그럴까?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번에 영화 3일의 휴가에서 네. 하늘에서 내려온 엄마를 연기하셨습니다.
네.
어떤 엄마인지 살짝 소개 부탁드릴게요.
엄마가 하늘에서 딸을 보기 위해서 3일 동안 딱 휴가를 받아서 오신 건데 네. 뭐 이거는 제목만 봐도 눈물을 뽑고 정말 슬플 거다라는 선입감들이 다 드실 것 같아서 정말 이거를 어떻게 잘 풀어내서 그런 고정관념도 없애고 할 수 있을까 처음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시사회를 통해 저는 미리 영화를 접했는데요. 네. 많이 공감도 되고 네. 사실 반성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나름대로 현실 엄마랑 너무 똑같고 네, 그리고 또 너무 또 재미있는 것을 많이 웃기도 하시다가 이제 영화가 진행되면서 어느 부분 부분이 다 각자의 사연하고 너무 같은 동질감을 느끼시면서 네. 각자 다른 부분에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배우들도 너무 울어가지고 눈이 퉁퉁 부어서 나중에 기자간담회 나갔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각자 거기서 내가 전에 저랬었지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나름의 찔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한바탕 좀 울고 나면 잘해드려야겠다라는 맞아요. 마음을 갖고 떠나게 되는 그런 영화인 것 같더라고요.
좀 그게 이 세상의 모든 자식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참 영화의 힘이 크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수 없는 제일 가까운 이 세상에 부모 자식 간인데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을 영화의 그 90분 상영인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자기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바로 저희 영화의 힘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생님도 그래서 이번 작품을 하시면서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셨다고 나실 수밖에 없었고
그럼요. 감사하다. 엄마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사실 못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너무 후회가 돼서 이렇게 만일에 3일의 휴가가 생긴다면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희 어머님은 아마 무슨 일을 해서라도 저를 보러 오실 거라고 처음부터 눈꺽게 그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하고 싶으셨던 얘기도 엄청 많으셨을 텐데 못하시고 또 상황에 따라서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얼마나 그 말이 하고 싶으시겠어요. 그리고 보고 싶고 그래서 아마 금방 내려오실 것 같아요.
이게 역시 엄마 얘기를
그렇죠.
하니까
맞아요.
선생님의 눈물을 보니까 저도 좀 울컥해지고
저도 그렇게 어머니 가신 지 벌써 10년이 됐었는데
여전히
아직도 그래서 그 엄마 얘기를 잘 이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오히려 그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살아있을 때 못했던 것들이 나중에 엄청난 큰 후회와 아픔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만약에 어머니가 3일 휴가로 오셨어요. 같이 함께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뭘 가장 하고 싶으세요?
일단 엄마를 껴안아드리고 싶어요. 진심으로 꼭 껴안아드리고 엄마 정말 너무 고맙고 너무 미안했고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리고 제가 너무 바빠서 어머님하고 그렇게 가까운데 사실 극장 한 번을 제대로 못 갔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후회가 돼서 뭐 요란하진 않지만 엄마를 위해서 온전히 하루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아마 이 세상의 모든 자식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온전히 어머니를 위해나 부모님을 위해서 내드릴 수 있는 시간을 생각하기 어려운 또 삶을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김혜숙 배우님이 연기를 해오신 지 어느덧 5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사실 근데 엄마 역할뿐만 아니라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역할이었는데 도둑들에서 십던껌. 선생님 앞에 두고 십던껌 이러니까.
아니요, 지금도 십던껌이라고 부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요?
제 이름보다도 십던껌이 익숙하신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역할 받고 굉장히 기쁘셨다면서요, 선생님?
그때가 제가 50대였는데 50대에도 이런 사랑을 그릴 수 있는 감독님이 이렇게 역시 깨어 계시고 대단하시다 그 말씀 직접 드렸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여배우로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오랜만에 엄마가 그쵸, 아닌 그쵸. 내가 진짜 김혜숙이랑 여배우로
여배우로 갔다. 그때 이제 그 멜로도 있었고 맞아요. 짧지만 제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준 그 밑받침이 되지 않았나.
오래전에 이제 도화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은 도화지를 한 장 한 장 넘기시면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시기 때문에 도화지 장수가
엄청
많구나.
엄청난 것 같아요.
굉장히 두꺼운 도화지구나.
네, 엄청난 도화지. 네.
스케치북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정신 멘탈이 강한 것 같아요. 그 많은 쌓아놓고도.
여전히 근데 아직도 연기 열정이?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제가 현장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새 작품의 캐릭터가 들어왔을 때 막 그 옛날에 그 왜 첫사랑했을 때 느낌처럼 막 설레고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네. 그래서 아직도 저는 저 안에 제가 뭐가 있는가 예, 또 새로운 작품 속에 저를 뭘 꺼내서 불태울 수 있는가 예, 그런 게 아직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선생님이 하고 싶은 역할로 조직의 보스 역을 맡아보고 싶다.
예, 또 아. 액션도 좀 더 예, 예.
해보고 싶으시고. 예,
왜냐하면 전 나이라는 네. 그 틀을 한번 깨보고 싶어요. 그리고 네. 예, 제 나이에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라는 거를 좀 깨부수고 싶은 배우인데 정계의 인물 뭐 대통령도 하고 싶고. 예. 그래서 아직도 하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참 신기해요. 네.
내가 젊은 배우였으면 일렸을 거다. 같은 의미겠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저는 그 배역에 대한 두려움이 좀 없어요. 너무 열려 있어서 예, 정말 과감한 것도 이렇게 사람들이 기피할 수 있는 것도 아 제가 그 연기로서 나를 이렇게 예, 끌어내고 싶다는 배역이 있으면 정말 거침없이 좀 들어가는 그런 좀 데가 있어서 아마 제가 젊었으면 지금도 이런데 어땠을까 저도 상상이 안 가서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선생님 말씀은 젊은 배우였으면 일냈을 거다라고 하셨지만 네. 왠지 느낌이 또 일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의 열정 응원하고 또 지켜보겠습니다.
아,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밤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 1에서 3cm 안팎의 약한 눈이나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 등 일부 내륙 지역에서 눈발이 흩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영하 8도에서 5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